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 입법회가 중국 당국이 지지하는 행정장관 선거 개혁안을 압도적 다수의 반대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실시된 표결에서 참석 의원 37명 가운데 28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8명에 그쳤습니다. 시민당의 앨런 레옹 대표는 허울뿐인 선거 개혁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성스러운 표결에 임했다며 이로써 진정한 선택을 염원하는 홍콩인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개혁안에 반대해온 친민주주의 시위대 진영은 개혁안 부결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반면 중국 당국은 표결 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표결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보통 선거로 치러지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중국 당국이 원하지 않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과 폭력, 박해 등으로 인한 난민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자국에서 강제 추방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거의 6천만 명의 강제 이주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 5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 42,500명이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무력 충돌과 박해로 인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인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도록 만들었다고 난민기구는 지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오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이 회칙에서 기후변화는 대부분 인간 행동으로 초래됐다며 이 문제가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회칙은 또 인류는 이 같은 온난화 또는 적어도 이를 생산하거나 악화시킨 인간 활동의 결과물들과 싸우기 위해 생활방식, 생산, 소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회칙에서 오염에 맞서 싸우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어젯밤 무장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9명이 사망했습니다. 찰스턴시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원미상의 20대 백인 남성이 기도회가 열리고 있던 이메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 건물에 들어가 신도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8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밖에 몇 명이 더 총상을 입었지만 이들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은 희생자 가운데 교회 목사이자 지역 정치인인 글레멘타 핀크니 주 상원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현상금도 내걸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추가로 2명이 더 사망해 전체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또 오늘 3건의 추가 메르스 확진 판정으로 전체 감염자 수도 16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한국 내 메르스 확산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한국 당국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메르스가 확산된 주요 요인으로 의료 종사자들의 메르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병원에서 적절한 감염 방지와 통제 조치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10달러 지폐에 여성의 초상화가 등장합니다. 새로 제작될 10달러 지폐는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비준 100주년에 맞춰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100달러 지폐에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어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더 뉴10으로 명명된 캠페인을 벌여 어떤 여성의 초상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후 몇 차례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위원장사무소가 23일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북한 군인들이 한국 영상물을 통해 바깥 세상에 대한 의식이 깨이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군 정치라고 생각했을 때 뭐 정말 공기가 잡혀있고 이런 게 아니고 북한 내부에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중개인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20-30%로 해외 이주 근로자들의 송금료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기구가 북한의 감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17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1m로 일겠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위원장사무소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개소식엔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희은한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위원장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23일 사무실이 입주하는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위원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피해자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돼 왔습니다. 이런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직접적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들과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가장 많은 한국을 최적의 입지로 보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작업을 벌여 이번에 서울에 현장 사무소를 열게 됐습니다. 이 소식통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현장 사무소장을 내정했고 대여섯 명의 직원 선발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한국 정부는 지난달 현장 사무소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법률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특히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수장으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이번 방안은 지난 2010년 나바네템 필레이 대표의 비공식 방안 이후 5년 만의 일입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방안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현안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개소식 다음 날인 24일엔 연세대학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인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강연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참석하지만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개소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현장 사무소 직원들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한국에서 탈북자와 북한인권 민간단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줄곧 반발하며 방관하지 않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에도 북한 인권현장사무소가 미국의 각본에 따라 주권국가를 의도적으로 모해하기 위해 꾸며낸 불법적인 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사무소 문이 열리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추종 세력이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등 여러 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망초 이사장인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제소 목적, 배경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는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하시게 됐습니까?
올해가 6.25 발발한 지 6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53년에 이제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국군 포로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국군 포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나 다른 분들 말씀이 이거는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해야 된다. 이산가족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정말 접근 방법이 다르죠. 이산가족은 이제 피난길에 흩어졌거나 이런 분들이 이산가족인 것이고
네.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이건 국제인권법상의 불법행위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네바 협약하고 로마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 물론 6.25를 촉발시킨 것은 김일성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김정은도 65년 동안 지금도 국군포로는 없다라고 하면서 불법으로 억류하고 감금하고 또 최소한 37년, 길게는 47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한 것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범죄 행위를 책임 으로서 국군 포로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한 분이라도 살아서 돌아오시게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유해라도 송환해서 가족과 친지 앞에 모셔다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막중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부는 국군 포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명의 국군 포로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94년도에 이제 조창호 중위가 처음으로 스스로 탈북해서 오신 거죠. 누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탈북해서 오신 이후에 80명, 그러니까 모두 81분이 스스로 탈북해서 조국의 품으로 안기셨고요.
네.
이렇게 이제 국군 포로들이 탈북해서 조국에 돌아오시면 전역식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예비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81분이 돌아오셨는데 그동안 다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은 딱 40명, 40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 뭐 국군 전직 국군 포로들이 쓴 책이라든가 증언을 보면은 북한 안에서 탄광이라든가 여러 열악한 지역에 배치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증언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군 포로를 계기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 같은 책임을 묻는 데 대한 법리적 문제는 없습니까?
법리적 문제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2년 전에도 제소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의 문제 또 그 내셔널리티 그러니까 국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웠어요. 제네바 협약이나 로마 협정 위반인 것은 사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법 감금이라든지 비인간적 대우라든지 의도적인 심각한 고통이라든지 또는 강제실종, 또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박해 뭐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 그러니까 지속적인 continuing war crime offender 지금도 국군 포로가 없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은폐하고 또는 그 국군 포로들을 억류하고 있고 감금하고 있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지시함으로써 이 범죄 행위를 전쟁 범죄 행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는 없는데 인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로마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요.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인적 구성원에서 북한 사람들을 관할 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리스딕션이라 그러는데요.
네.
관할 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해서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저희가 제3국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UNHCR이나 다른 이제 국제 기구들에서 북한 주민을 이중 국적자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김정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상 보면은
네.
그래서 인적 관할권도 역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수많은 100여 분의 변호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50쪽에 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이 통신을 다음 주에 헤이그로 날아가서 정식으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이사장님 의원 시절부터 북한 인권 문제 또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또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23일 날 유엔의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서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고요. 북한
네.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 침해 국가가 또한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권 문제를 저희가 보고하고 그리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알림으로써 그러니까 퍼블릭 어웨어니스, 소셜 어웨어니스 이런 일을 하는데 저희는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UN의 입장에서는 멀리서 활동을 할 때 잠시 뭐 보름 한 달 동안 들어와서 조사하고 또다시 떠나고 하던 그런 관례에서 벗어나서 상주를 하게 됨으로써 보다 더 확실하게 또 폭넓게 탈북자라든지 국군 포로들을 면담함으로써 그 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개선 방안을 우리와 함께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네.
또 동시에 우리는 아직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보여줘야 하는 이런 얼굴 뜨거운 일이기도 하지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과 함께 북한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비어인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9시 18분 20초를 지났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지난 15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에 망명하면서 북한군의 군 기강 실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군 입대가 늘고 한국 영상물이 유입되면서 정권에 대한 인민군대의 충성심과 결속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15일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가 19세 하전사로 상습 구타 등 군대 현실에 불만을 품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인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에 망명한 것은 2000년 이후 여덟 번째입니다. 지난 2002년에는 병사 한 명이 소총을 들고 도라산역 인근을 통해 망명했고 2008년에는 군관 한 명이 판문점 인근, 부사관 한 명이 철원 인근을 통해 각각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또 2010년에는 하전사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2012년에도 하전사 한 명이 서부전선, 같은 해 10월 2일에는 중급 병사가 동부전선을 통해 6일에는 중급 병사 한 명이 상관 두 명을 사살한 뒤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상습 구타를 이유로 북한 병사가 한국에 망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1979년 서부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구타로 넘어왔다는 건 거의 최초가 아닌가 나도 그렇게 보거든요. 북한군이 원래 한 80년대까지도 구타가 거의 없는 군대로 유명했거든요. 나는 9년간 군복무를 했는데 때렸다는 사람도 못 봤고 맞았다는 사람도 못 봤고 때려본 적도 없고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군대 안에 정치 조직이 있어 구타가 발생하면 바로 보고돼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에는 많은 군인들이 제대 후 노동당원이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언행에 매우 신중했다고 안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안 소장은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군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스템은 있지만 그 시스템이 견제를 못하는 거죠. 또 후방 공급이 잘 되고 보급 체계가 서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또 훈련, 뭐 이게 정규 생활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뭐 거의 노동자 집단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그 뭐 그런 안에서 이 뭐야 이 힘센 놈이 저 힘쓰게 돼 있으니까 구타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상하간의 명령이나 이런 데서 뭐 날이 안 서니까 때려야 말을 듣는 환경이 온 거죠 뭐.
북한군 정치장교 출신인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현재 북한군의 기강이 과거와 매우 격차가 크다고 말합니다.
군기에서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군기가 빠진 군인들 보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우리 때는 그냥 이런 반복 동작, 기압 이런 거는 그냥 의뢰이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애들이 그걸 한번 시키면 다음 날로 탈령을 한대요.
전문가들은 북한 군인들의 기강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몇 가지 핵심 요인들을 지적합니다. 한국동아대학교의 강동환 교수는 이번 망명이 정부가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 성장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특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게 이제 10대라는 점에서 구타를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있다면 사실 그거는 견디겠죠. 지금까지 북한 군대 내에 그런 구타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구타 행위 자체를 견딜 수 있는 내구, 북한 그 군인의 어떤 내구력 자체가 지금 약한 거죠.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넘어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새 세대들,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북한 중상위층 가정에 한 자녀를 지닌 가정이 크게 늘어난 것도 결속력이 약화된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자식을 4명, 5명씩 놓을 때니까 부모들이 이제 군복무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네. 힘들어도 견뎌라. 교육이 많은데 지금은 남한처럼 북한도 한 명을 놓는 시대란 말입니다. 북한도.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안 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대 나가서 힘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돌아서 오라. 때리거나 그다음에 그 어떤 무슨 뭐 구타가 아 그 어떤 무슨 다른 게 이제 너한테 적용이 된다면 두 말 하지 말고 배낭 메고 집에 오라. 부모들 자체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탈영을 통해 상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늘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식량 문제로 탈영병이 중국으로 건너가 강도 행각을 벌이거나 현지 주민을 살해하는 사례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군대의 충성심과 결속력 약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부 정보의 유입을 들었습니다. 최근 북한 군대의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에 대한 논문을 쓴 강동환 교수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부 매체가 끊임없이 북한 군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이후 하달된 북한 군대 관련 내부 문건 6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급에 관계없이 남한 드라마 등 외부 매체를 접해 적발된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논문에 따르면 보위부장 직속 부하, 인민무력부 소속 군인과 부관,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부대 등 다양한 부대와 계급의 군인들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혐의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매체는 최근 입수한 북한군 교육 자료를 인용해 2013년 한 해 동안 한류 문화를 접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KBS 방송은 지난해 12월 입수한 북한군 문건을 통해 인민무력부 직속 장교가 한국 영화와 연속극을 무더기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한 부대에서만 불순 내용이 담긴 CD와 DVD 수백 개를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동환 교수는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대에서 이런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군대 내 통제와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선군 정치라고 생각했을 때 뭐 정말 군기가 잡혀있고 이런 게 아니고 북한 내부의 그 뭐랄까 군 기강 개입 이런 게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 문건, 북한 내부 문건 안에서도.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구타해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너무 가능할 것 같고 예, 그 체제에 대한 어떤 사상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니까 뭐 과거와 같이 정말 뭐 구타를 견디고 국가에 어떤 충성하고 뭐 정권에서 목숨 바친 이런 그 사상적인 기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문건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 역시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109 연합 검열조 등 모든 단속 기관을 총동원해 한국 영상물 시청과 확산을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대적인 단속에도 외부 매체 시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북한 체제의 뼈대인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인민 군대의 충성도가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은 최근 북한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와 숙청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기류가 계속 확산되면 북한 군대가 체제 유지 수단이 아닌 체제 위협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충성의 그 보루인데 보루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무력부장 저렇게 자꾸 바꾸고 인사가 많은 것도 그 뭔가 그 사람들과 이 먹는 문제, 후방 공급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김정은과 충돌한다는 얘기거든요. 현용철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뭐 진짜 군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잡아 족치면 군대가 결국 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게 결국 아래로 내려오면서는 뭐 완전히 와해되면서 큰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죠.
뭐.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다 한국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박과 선원 5명을 오늘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선상에서 북측으로 송환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을 발견해 수리한 뒤 북측 지역으로 이동시켰지만 어제 표류하는 선박을 다시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측 해상에서 북한 선원을 구조해 북측에 인도한 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12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2명을 같은 달 23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한반도 시각 9시 28분 15초를 지났습니다. 세실 헤인이 미군 전략사령관이 오는 21일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헤인이 장관이 한국 국방장관을 예방하고 최은희 합참의장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헤인이 사령관의 방한이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나라를 순방하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무기 운영뿐 아니라 외부의 대량 살상 무기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가 최근에 정찰 일꾼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남 정보 수집과 공작 업무를 대폭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정찰 일꾼 대회에 서한을 보내고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대회가 열린 날짜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정찰 일꾼 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대회에는 한국과 해외 공작 업무와 사이버전 등을 담당하는 군 정찰총국 관계자들이 주로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대회 개최는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잇단 군부대 시찰의 일환으로 정찰 업무를 담당하는 일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군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외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김영철 총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남 정보 수집과 공작 업무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의 이번 정보일꾼 대회 소집은 남한에 비해 정보심 역량에서 현저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대남 및 해외 정보 수집 그리고 요원 침투 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번 대회가 첨예한 정세 요구에 맞게 정찰 정보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놓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총국은 2009년 2월 대외 공작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총참모부 산하 정찰국과 당 중앙위원회 작전부 그리고 35호실을 통합해 만든 조직으로 북한 사이버 전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소니사 해킹 사건의 배후로 정찰총국을 지목하고 정찰총국을 비롯한 북한의 관계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제재 내용을 발표하면서 북한 정찰총국이 북한의 주요 정보기관이자 일련의 재래식 무기 거래에 연관돼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가 주로 정찰총국을 통해 진행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기구가 북한의 감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일대에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로마본부의 조이 존슨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최근 가뭄으로 밀과 보리, 쌀 등 이모작 작물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전체 곡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가을 작황에 가뭄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곡물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영양실조에 걸리는 어린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역에 44만 1,560정보의 모내기 한 논에서 13만 6,200정보의 변모들이 말라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강수량이 평년 대비 61%에 불과해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모내기철인 지난달 강수량이 이보다 더 적은 평년 대비 57%에 그쳤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가뭄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진다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이달 말 종료되는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존스 대변인은 관련 절차가 곧 확정될 것이라며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데 2,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8개 도내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사업에는 1억 3,7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55%인 7,5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 16일은 유엔이 처음으로 기념하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이었습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가족뿐 아니라 지역 경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장려하기 위해서인데요. 해외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역시 북한의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송금 수수료가 세계 평균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appy International Day for Family Remittances.
Happy International Day of Family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첫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들고 있습니다.
When I send money home, it's about 2,000 pounds.
It's like 100 pounds.
150 pounds.
Sometimes 100 pounds, sometimes 150.
해외 노동자가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의 액수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 농업 개발 기금은 이런 송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6일을 처음으로 국제 가족 송금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제 농업 개발 기금은 이날 성명에서 176개 회원국에 지난 2월 만장일치로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을 결의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에 송금한 돈이 미화로 4,3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개발국들에 지원하는 공식 원조보다 3배 이상 많고 지역별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제임스 헤어 홍보 담당관은 16일 VOA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because it recognizes the real contribution that migrant workers make around the world.
교육과 저축, 효율적인 투자를 증대시켜 빈곤 탈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나요 느완제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는 이날 전 세계 400여 명의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 민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해외 이주민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별과 희생이란 아픔 속에 희망의 이야기를 써 나갈 뿐 아니라 가족과 국가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해외 이주민들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민 3만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탈북 난민 김모 씨는 해마다 한두 차례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16일 VOA에 형편이 좋은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은 한 회에 5천 달러 정도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 5천 달러 정도를 보내요. 돈이 일단 가면 본인 돈 먹고 또 거기서 돈 가지고 장마당에서 장식 하고.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민들 역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2월 탈북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거의 60%가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해 평균 900달러에서 1,800달러를 보낸 이가 36%로 가장 많았고 1,800에서 2,700달러를 보낸 비율이 17%였습니다. 이 단체의 임순희 연구위원은 VOA의 탈북민들 가운데 저소득층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생계비를 꾸준히 보내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면서 그 저축했다든가 모아둔 돈을 혹은 가끔 뭐 빚을 내서라도 가족에게 보내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한국 내 탈북민 가운데 6천 내지 7천 가구가 한 해 평균 가족에게 1,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보낸다며 적어도 1,000만 달러 정도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에서 달러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의 존 박 연구원은 과거 BOA의 탈북자 가운데 70% 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이라며 이들의 대북 송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 지식인 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16일 VOA에 탈북민들이 보내는 외화의 위력은 국경 도시들에서 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만은 해산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해령 시장이나 청진 시장에서는 적어도 탈북자 가족들이 그 시장에서 통제하는 그런 유동성 그 달러의 외환의 총 거래량이 그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제 할 정도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에서는 탈북민들의 해외 송금에 대해 흥미로운 비유가 유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신민여 대표는 과거 행사에서 일본 내 한인들의 대북 송금을 비유하는 후지산, 중국 내 탈북민들의 송금을 뜻하는 백두산, 그리고 한국 내 탈북민들을 뜻하는 한라산 줄기 가운데 한라산이 최고 인기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줄기가 바로 한라산 줄기라고 합니다. 이런 그 돈이 북한 사회 내부에 굉장한 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송금은 가족의 생계나 지역 경제뿐 아니라 체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탈북민 가족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지방 관리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공생하는 구조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얼마 보내왔느냐, 언제 받았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가족들한테 협박을 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편을 봐주고 그들한테 어떤 뭐 좀 유익한 정보를 사전에 준다든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공생하는. 그래서 이제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감시 그런 통제 시스템이 아래 말단에서부터 이제 그 와해되는 그게 물타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 돈의 힘이 커지고 있고 탈북민들이 송금과 함께 가족에게 알려주는 외부 정보가 장마당을 통해 확산되면서 체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돈의 위력이 계속 커지면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목적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사나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탈북민 12,777명을 조사한 결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탈북했다는 응답자가 21.5%에 달했습니다. 과거에는 식량과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제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이주 노동자 차원의 탈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 내지 30%에 가까운 대북 송금 수수료는 여전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금액입니다. 정상적인 국제 금융망이 아닌 북중 국경 지역의 중개인들을 거쳐야 하고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은 16일 높은 수수료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라며 현재 국제 평균 수수료가 7.9%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세계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거주하는 탈북난민 김모 씨는 폐쇄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래도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돈이 가는 것만 해도 만족한 거잖아요.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최근에 북한에 묘목 17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가 최근 함경북도에 묘목 17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단체의 이춘호 사무총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함경북도 라진선봉 지역에서 현지 주민 수백여 명과 함께 묘목을 심었다고 말했습니다.
4년생으로 이깔나무 낙엽송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도 종비나무 백송이라고 하고요. 그 잣나무 홍송이라고 하는데 그 세 종류를 해가지고 17만 본을 이제 세 군데에 가서 심고 왔습니다.
이번에 나무를 심은 지역은 두만강 유역 국경 지역과 라선시 선봉 지역 청학 묘목장, 라선시 원정 지역 인근 야산으로 이 단체 관계자 16명도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선봉 지역의 청학 묘목장을 통해 종합 양묘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남과 북의 공원을 만들어서 남쪽의 나무를 북쪽 공원에 가서 심고 북쪽의 나무를 남쪽 공원에 심어서 나무들이 먼저 왕래를 하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기후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무들이 순화 과정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다면 나무들부터 먼저 서로 옮겨서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설립된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는 2002년부터 활동해온 러브 포 올 네이션즈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러브 포 올 네이션스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다 2006년부터 북한 산림 녹화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억 그루를 목표로 잡은 것은 총 2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북한의 헐벗은 산을 푸르게 하려면 헥타르당 3천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2월 이 단체에 수림화와 원림화를 위한 65억 그루의 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지원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평양의 상설 사무국과 전화를 설치해 통신을 보장한 데 이어 교통과 자유로운 출입국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등에 5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춘호 사무총장은 남과 북이 가능한 빨리 만나 한반도 산림 녹화와 미래의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0년 긴 세월을 지나면서 서로가 많은 변화와 질곡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서로 만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은 뒤로 하고요. 서로가 하나였던 것 그리고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가능한 빨리 8월 초경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산림 녹화와 미래의 환경을 위한 예비 실무자 모임을 제안합니다.
이춘호 사무총장은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이 정치와 상관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오늘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관한 소식 먼저 알아보죠. 의료진들도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두 개 병원의 간호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감염 확진자는 165명인데요. 네. 이 가운데 30명이 의사나 간호사 등 병원의 의료진입니다. 사망자도 3명 늘었습니다. 23명이 됐습니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24명이고요. 격리자는 200여 명이 더 늘어서 6,729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메르스로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까지 더하면 모두 11,200여 명이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았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감염 경로도 더 찾아야 하고 이에 따른 격리자들도 더 늘어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관찰을 받고 있던 격리자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문제인 겁니다. 더 광범위한 조건으로 격리 관찰 대상자를 살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
8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특정 기간에 이 병원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만여 명이 다녀가는 초대형 병원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특정 기간 방문자만 해도 5만 명이 넘는데요. 메르스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가장 최우선적인 관리 가운데 하나로 이 병원의 직원과 환자 또 방문자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는 겁니다. 5만여 명의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발열과 증상을 살피는 일에 병원, 서울시 상담원, 각 지역 보건소 담당자들이 모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달 20일에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내일이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째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5월에도 중동 지역에서 유행했던 메르스였다는데 한국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메르스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초기에는 어떤 감염병인지 몰라서 안이한 방어를 했다가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메르스 공포가 된 건데요. 아직도 새로운 확진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좀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변화입니다. 메르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이야기, 또 응원하는 목소리, 유가족과 격리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 봉사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메르스 극복에 대한 희망의 분위기도 싹트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료진들이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메르스로 인해 환자들과 함께 격리 상태에 있는 의료진들,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병원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출입을 할 수 없는 폐쇄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입원해 있던 중증 환자들에게는 의료진이 꼭 필요한 상태죠.
네.
병원이 폐쇄된 만큼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환자를 위해서는 병원은 떠날 수 없고 또 출퇴근은 하고 있지만 가족으로의 감염 걱정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의료진들입니다. 방역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이 따뜻한 식사를 지어 의료진들에게 전달해서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훈훈한 소식 같은데 이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는 이 자원봉사 정신이 또 투철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격리된 사람들에게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예, 뭐 나라 안에 굳은 일이나 도울 일이 있을 때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나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때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끼니와 생필품을 챙겨주고 있었고요. 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이 한국 사람들도 바로 손발이 되어주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인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집이나 병원 또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구호물품 일일이 상자에 담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물품 상자에는 즉석해서 데워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요.
네.
라면 또 반찬 몇 가지를 담은 부식 세트, 식료품들이 주로 담겨있는데 또 어떤 마을은 이 마을 자체가 격리돼 있어서 공무원들과 지역 봉사단이 나서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의 한 마을인데요. 복분자 농사는 다 지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격리돼 있어서 이 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이 나서서 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예,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새 총리가 임명됐군요.
네, 50여일 동안 빈자리였던 한국의 국무총리 오늘 그 공백이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법무장관 출신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의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끝내고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예.
지난 4월에 그 불법 정치 자금 등의 문제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명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연루돼서 물러났던 이완구 전 총리가 사임한 지 52일 만입니다. 오늘 황교안 새 총리 여야 의원 278명 중에서 찬성 156표를 받아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국무총리 하면 한국 내각의 수장인데 황교안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57년생 58살입니다. 대검찰청 공안검사를 역임했고요. 부산, 대구, 창원 등 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변호사를 거쳐서 지난 2013년에 법무장관에 임명됐고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새 총리로 발탁됐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에 비정상의 정상화 등 이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고강도 정치개혁을 할 인물로 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총리가 없는 가운데 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공백 상태가 지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새 총리의 임무는 메르스 사태 관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입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도 없이 곧바로 메르스 격리 치료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예.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워진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국가 재난 상황의 책임자가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데요.
네.
자신이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홍콩 입법원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한 행정장관 선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라크에서 ISIL에 대응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에 더욱 강한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네, 먼저 홍콩으로 가보죠.
네, 이 홍콩 입법회가 행정장관 선거안을 부결시켰는데요.
네.
입법회는 홍콩 최고의 입법기관입니다. 이 홍콩 행정부가 앞서 제출한 행정장관 선거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오늘 표결에 붙였고요.
네.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원래 입법회 안에는 새 행정장관 선거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홍콩 입법회 의원이 모두 70명입니다. 이번 네. 행정장관 선관을 지지하는 제도파 의원 그리고 이 반대하는 범민주파 의원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적으로는 이 선관을 지지하는 제도파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관을 채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범민주파 의원들이 집결해서 선관을 부결시킨 거고요. 이날 입법회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려 하자 이 제도권 의원들이 휴회를 요구했는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거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최종 표결은 이 제도권 의원들이 대부분 빠진 가운데 이루어졌고 찬성 8표, 반대 28표, 기권 1표였습니다. 범민주파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그러니까 행정장관 선거안을 지지하는 제도파 의원들은 친중국 성향의 의원들로 볼 수 있겠군요.
뭐 반드시 친중국 성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직접 보통 선거로 한 번에 가는 데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동안 행정장관 선거안을 두고 홍콩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장관 선거안의 내용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행정장관은 홍콩의 행정수반입니다.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총독이 있었다면 네. 중국으로 이양된 후에는 행정장관이 홍콩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번에 표결에 붙여진 새 선거안은 2017년에 열리는 차기 행정장관 선출의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콩에서 행정장관을 간접선거로 뽑았는데요. 그동안 직접 보통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고 그래서 2017년부터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기로 했죠.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후보 선정 과정을 두고 논란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장관 선거안에는 이 후보 추천위원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 두세 명에게만 이 최종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중국 전인대가 이런 내용의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지난해 9월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그런 후보 선정 과정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간접선거로 뽑힌 행정장관은 모두 친중국 인사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는 시민 스스로 이 행정대표를 뽑자는 취지로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 추천위를 두면은 이 친중국 성향이 아닌 인사는 아예 입후보 자체가 원천 봉투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직접 보통선거를 치르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부결이 됐으니까 반대 진영에서는 결과를 환영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입법회가 어제 행정장관 선관 검토를 시작하면서 입법회 주변에는 찬반 진영이 각각 집회를 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었는데요. 반대 진영은 부결 소식을 크게 환영했고요. 이번 선관 부결을 주도한 의원 중에 한 명인 이 반합회의 앨런 렁 의원은요. 의원들이 신성한 표를 행사해서 가짜 보통선관을 부결시켰다면서 홍콩 시민들은 진짜 보통선거를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베이징 당국에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사실 정치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새 선거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다른 선거안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간접선거로 행정장관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범민주파 진영에서는 계속 이 완전한 직접 보통선거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건데요.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이번 선거안이 부결되더라도 더 이상의 양보나 선관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고요.
네.
또 렁추닝 현 홍콩 행정장관도 이번 선관이 부결되면 정치개혁 작업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찬반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앞으로 정치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 하원에서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이 ISIL 대응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군요.
네, 어제 하원 청문회에는 애슈던 카터 미국 국방장관 또 마틴 댐프 씨 합참의장이 참석을 했는데
네.
이 카터 장관은 ISIL 대응 작전에서 이라크 정부의 더 큰 역할을 강조했고요. 현재 이라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공습과 훈련을 지원하고 지상 작전은 이제 현지 이라크 정부군 또 민병대 같은 병력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공습 작전은 분명한 성과가 있는데 지상전은 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지난달에 그 ISIL이 바그다드 인근 요충지죠. 이 라마디를 장악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이 어제 청문회에서도요, 이라크 지상병력이 라마디를 ISIL 대원들에게 내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카터 장관에 따르면은 미국이 당초 올 가을까지 이라크에서 이 ISIL에 대응하기 위해서 2만 4천 명의 병력을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라크 정부가 모병한 병력은 7천 명에 그쳤다고 하고요. 따라서 이 카터 장관은 이라크에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라크 정부에 더 큰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세계 뉴스에 이어서 방송됩니다. 저는 한반도 시각으로 11시 5분에 뉴스투데이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